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어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방공체계 재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동맹국들이 패트리어 방공체계 등 더 많은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중국과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재 30여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협정에 서명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도 양자협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블링컨 장관 모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이나 지원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계속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남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지만 4기 모두 요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잔해들은 오데사 동쪽에 있는 자포리자 지역 내 주택과 농장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남부군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사이 남부 지역을 공격한 러시아의 드론 13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 외에 S-300, S-400 미사일 여러 발과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이날 공격에 사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북부 하르키우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으며 5층 건물과 자동차 4대 등이 손상됐다고 현지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밤사이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가 있는 사라토프 지역과 쿠르스크, 벨고로드, 크라스노다르 지역 등에서 총 53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부전선 격전지 중 하나인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차시우 야르 외곽에 진입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버스티 통신이 이날 러시아가 임명한 지역 책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가진 허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며 하지만 건전한 관계는 양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대등한 경기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중 두 나라가 기후변화와 신흥시장 부채 문제와 같은 국제적 도전과제에서 진전을 모색하고 과잉생산과 국가안보 관련 경제조치와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이번 회동의 주 목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미중경제관계에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날 광저우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 40여 명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국 방문 중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최근 내수시장의 수요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시장으로 밀려드는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의 과잉 생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리청 총리와 람포안 재정부장 등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인력과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적 고통,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구체적이고 견고하며 측정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무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20번째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휘 통제를 강화하면 한반도 유사시 영내 비상사태에 대한 미한일 3국 준비 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 EU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Y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 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 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 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이유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 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의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express our concerns 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국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이유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an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중국과 에리트리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건 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체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테스 교수는 또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된 건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권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영업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인권위섭회는 20년간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십덩정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덩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스칼라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얀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내 안정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은 다음 달 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엔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달 개최된다면 4년 4개월 만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부산에서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중국이 회의 개최를 위해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때문이었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최근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중 간 대화 모드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한일과의 관계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관리가 되고 한미일이 워낙 협력을 공고화하니까 그걸 건드려서 괜히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경제 고리로 엮어서 한국과 일본을 조금 더 중국의 우호적인 일부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이에 맞물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국제정세가 신냉전 대립구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G2 정상 간 소통이 계속되는 것은 관계 안정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아래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러와의 반미연대를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간 과도한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러 밀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가 북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한 것 때문에 중국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만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징적인 그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를 진전시킨 배경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가치외교에 기초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으로 한국과의 갈등이 커졌지만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스탠스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총선이 이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제2기 외교안보 정책이 새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지나치게 한국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모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내심 편치하는 한국의 입장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풀었다며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한국 입장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북일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맘 편하게만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미 윤석열 이니셔티브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한국이 이걸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세 나라 정부 모두 인플레와 경기 침체 등 자국 경제 상황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영내 불안정 심화 등 갈등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양안 갈등이나 미한일대 북중러 간 대치 등 군사 안보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리창 총리는 경제 등 실용적 분야에서 중국 주권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영내 평화와 안정, 상호 주권 존중, 공동 번영 등 중립적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대표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 관련 모든 유엔 결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이 조직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UN 1718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17건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은 지난 6년 동안 58건의 유사한 북한 사이버 공격에 이은 것으로 가상화폐 기업들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attacks. The UN 1718 committee panel investig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 가상화폐는 단순히 도난당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나 국가 행위자뿐만이 아니라며 이전에는 사이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개발과 유포가 복잡했지만 이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점점 더 쉽고 간편하게 강력한 기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그러나 사이버 기술이 개별 기관과 인프라 더 넓게는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we've reached an inflection point when it comes to cybersecurity. But for all of the challenges of cyber technology to our individu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황중국 유엔 주재의 한국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이달의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의 약 50%를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안보리가 부과한 엄격한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악의적인 비국가 행위자들도 가상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해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 오용의 직면에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 안보리에서 규정하는 제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약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외국 은행과 가상화폐 기관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유럽의 항공우주회사부터 러시아의 위성통신회사까지 해킹해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A textbook example in this regard is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About 40% of DPRK's WMD programs are funded.
황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take a leading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ever-changing threat landscape and its impact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유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는 첨단 사이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무기 통제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악용해 무기 설계도를 훔치고 무기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제공해 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절도 등 불법 금융활동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거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사이버 범죄 및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이 테러리스트나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cil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growing cyber threats to the global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regime with greater access to advanced cyber technology.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사이버 공격의 책임 규명은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증된 책임 규명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인 중상모략, 심지어 무분별한 타국 범죄화는 대결을 격화시키고 국제사회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erified attribution is a prerequisite for responding to cyber attacks and a basis for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우리는 서방 동료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북한을 포함해 그들이 싫어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ICT의 악의적 사용을 비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attempts of Western colleagues and their allies to use the accusations of malicious use of ICT.
러시아 대표는 이어 증거가 없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언급한 것처럼 책임 규명은 전문적인 접근과 철저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각국 토론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인얼리시스의 발레리아 케네디 정보분석국장은 북한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도 수행하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가상화폐 도난에 더 능숙하다며 그들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조직을 공격하고 가상화폐 자산을 훔치기 위해 가상화폐 사업체들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n hackers also conduct ransomware attacks, they excel at cyber espionage and cryptocurrency theft. They target a multitude of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ical information.
케네디 국장은 지난해 북한은 1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건수는 2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한 해 동안의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10억 달러는 공격 당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지만 지난 몇 달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도난당한 자금의 상당액이 여전히 활발하게 세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대동강의 주요 항구에서 10여 척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는 모습이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한 가운데 부쩍 분주해진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동강변의 석탄 항구인 송림항을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지난 2월 29일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선박은 길이 174m로 적재함 5개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있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4개의 대형 크레인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편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와 이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 놓였습니다. 석탄 추정 물체에서 20에서 30m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는 더 많은 양의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석탄이 선박 근처로 옮겨진 뒤 다시 크레인으로 선박에 실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 중 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의 석탄 선적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석탄 선적 장면은 인근의 다른 항구에서도 위성에 찍혔습니다. 송림항에서 약 14km 떨어진 대한항에선 90m와 94m 길이의 선박 두 척이 적재함에 검은색 물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 바다에는 30여 척의 선박이 동력 없이 떠 있는데 이 중 4척에 석탄이 실려 있습니다. 적재함이 닫혀 있어 선적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할 때 석탄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대동강변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날 하루에만 석탄 추정 물체를 선적 중이거나 선적을 완료한 선박은 모두 13척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이 실제로 제3국으로 운송되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이 10척이 넘는 대형 선박에 선적되는 장면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때 토고 깃발을 달았던 선박 더이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선박이 북한에서 무연탄을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더이호가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그런 선박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석탄 선적 의혹을 받는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북한 항구에 기항한다는 점도 이번에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위성사진 촬영 시점인 2월 29일 대동강변에 선박이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또 플래닛랩스의 4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항에 정박한 14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이지만 같은 날 마린 트래픽 지도에 해당 지점은 비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발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BOA는 더이호가 지난 1년 동안 단 두 곳의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이호도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하면서 북한 항구에도 들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이 AIS를 상시켜두고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더이호를 비롯해 AIS를 끈 채 북한 해역을 운항한 선박은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더이호가 북한에 기항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AIS를 껐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들어간 항적, 항구에 기항했던 그 흔적이 나오면 불이익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북한 선적이든 중국 선적이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유엔 산하의 나라에 가면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항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이 대표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더이호의 최초 목적지가 러시아인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석탄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인 러시아가 굳이 북한산 석탄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횡행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러시아산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하게 됐다는 건 아마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적의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 등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7년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 석탄의 한국 유입 사건은 러시아 홈스크에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된 사례였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러시아 나후카항에서 실려 한국으로 향한 석탄 3,217톤도 이후 북한산으로 드러나는 등 당시 석탄 원산지 세탁은 전형적인 제재 위반 수법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휘 통제를 강화하면 한반도 유사시 등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준비 태세에도 향상될 것으로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기회를 언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 미군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해 양국이 더 효과적으로 공동방위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now is essentially creating a body in Japan, a U.S. body in Japan that works more closely with the Japanese.
미 국방장관실 동아시아 정책 선임 고문을 지낸 쇼프 선임 국장은 본질적으로 일본에 미국의 기구를 만들어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본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더 광범위한 잠재적 활동에 잘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에 대한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일 미군 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전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과 일본 간 작전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미한일 간 전략적 조정, 계획, 훈련을 강화하면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3국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일본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체 방어이지만 우주와 사이버, 해저,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명확한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미사일, 드론 등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물류와 후방 지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도 지휘 통제를 개선하면 미일 동맹의 대응력이 더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도 더 원활한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anyone's expecting, for instance, self-defense forces to get involved in direct combat.
호넝 연구원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로 들어가는 미군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작전을 지휘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지휘통제가 개선된다면 일본의 방어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때 한반도 유사시 지원기지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fense of Japan will be enhanced and therefore its importance as
그러면서 지휘 통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벨 부대표는 한반도 비상사태 때문에 미일 동맹의 지휘 통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elements that the US and Japan want to portray in the upcoming summit is that this is an alliance that is
호낭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미일 동맹이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동맹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지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같은 다른 적대국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은 강력하며 빗셀 틈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미일 동맹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단결되고 견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나토 수장이 한국 등 인도 태평양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거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어떤 지원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exactly what kind of specific support the different Indo-Pacific country and partners are able to provide to Ukrain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라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 중 다수는 이미 나토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에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호주가 장갑차를 지원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추가 협력도 기대했습니다.
What we can do both in providing support to Ukraine but also on cyber, hybrid and on other area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기타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이미 협력 중인 것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며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했습니다.
And then we see how Iran, North Korea are delivering ammunition, missiles, drones to Russia. And the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란과 북한이 어떻게 탄약과 미사일, 드론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들 국가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한 종류의 안보가 있고 아시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안보가 있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과 이란은 상당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그들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세력이 더 공고해짐에 따라 힘이 아닌 법치에 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recent veto by Russia at the United Nations of the control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shows that how close Russia and North Korea.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날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적 안보와 점점 더 얽혀가는 지정학적 환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진지하게 관여하려는 나토 회원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ut more importantly, we appreciate this opportunity for dialogue, all the more because the ongoing military cooperation.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영내 및 글로벌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는 이번 대화 기회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에 그간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외교장관이 초청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납부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방해에도 유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유엔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선박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납포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보고를 덮어버리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임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납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아동들이 강제 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3일 유엔 안보리가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 아동들이 겪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대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북한 아동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며 최근의 북한 내 아동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numerous public source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testimonies, children in the DPRK are exposed to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death penalty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황 대사는 탈북민들의 증언 등 수많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단적 처벌, 즉 연좌제로 가족과 함께 정치범으로 구금되며 광범위한 아동 노동 사용 등 극심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부족한 재원을 사치품에 허비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은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over, children in the DPRK face a devastating humanitarian crisis as the DPRK regime relentlessly pursue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황 대사는 그러면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의 공동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어린이의 17%가 만연한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아동에 대한 인도적 접근 거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4월 5일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8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880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맥아더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전을 총 지휘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같은 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등을 주장하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1951년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후 미국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퇴역하게 됩니다. 1976년 4월 5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 장칙을 비롯한 4인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인민해방을 위해 산 저우원라이 전 총리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을 비롯한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 왕충원의 4인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를 자본주의자로 몰아 그를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에 대항해 저우원라이 총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타도하라고 외치며 4인방을 비롯한 극좌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 명의 공안들이 군중의 시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수만 명의 군중은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후에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게 된 이 사건은 1차 천안문 사건으로 불리며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 즉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